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병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 중에는 간단한 치료로 낫는 병도 있지만 때로는 병 때문에 죽기도 하고 그 병이 원인이 돼서 평생 고치지 못하는 장애를 남기는 그런 병도 있습니다. 병이 들어서 힘들 때 간혹 우리 신앙에도 굴곡이 찾아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 내가 뭘 잘못했나? 온갖 생각에 한편 낙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올해 첫 달을 무슨 말씀을 전할까 묵상하는 중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병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또 우리는 어떤 모습의 신앙을 그 가운데 유지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한번 돌이켜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병이 왔을 때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병 고치는 은혜는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는지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다른 형태들의 신앙도 한번 살펴보면서 특별히 개혁주의를 신앙의 기초로 하고 있는 장로교회에서 우리가 믿는 바는 과연 어떤 거이며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명한 존 맥아더라고 하는 목사님이고 또 유명한 신학자이십니다. 그분이 그의 책 중에서 현대에 우리는 기적을 믿을 수 있는가 그런 챕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답을 거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항상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들의 주변과 자연과 인간의 역사에 초자연적인 개입을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람들을 고칠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사도들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말씀을 계시할 때 주셨던 그 표적과 지금 우리 주변에 소위 말하는 은사주의자들이 행하는 크고 작은 기적들, 병 고치는 사역들 이런 것들 가운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신유 사역들과 분명한 구분을 놓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근래에 장로교회 기초를 또 세워나갔던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가 기록한 신학 사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는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것이고 이미 충분하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계시를 완료하신 그 시점 이후에 계속해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표적이 일어날 수 없고 또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고도 클리어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의 장로교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목사 후보생들이 공부하는 텍스트북으로 사용하고 있는 책을 기록한 벌코프 박사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증거를 주셔야 되는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내가 만들어서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어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그저 환상으로 주거나 감정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성령께서 증거하신다는 뜻은 그 말씀을 우리가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증거 때문에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말씀을 믿게 되면서 말씀의 계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그 말씀을 믿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있는 성령의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 속에 증거하시는 것은 성경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는 환상이 아니고 성령의 증거는 우리들 주변에 있으려는 기적이 아닙니다. 성령의 증거는 말씀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내걸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오직 믿음은 오직 성경으로부터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는 오직 하나 성경이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교리예요. 그 이외에 내가 꿈을 꿨어요. 환상 중에 내가 뭘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해 그렇게 얘기해서 왔어요. 성경의 권위 그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성경보다 위에 권위에 두지 않고 성경에 비추어서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자들이 처음 예수를 믿고 공부를 할 때에 가장 먼저 공부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는 소요리 문답에 1항 1문 2문 여기에서 분명히 밝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오직 한 가지 기준이 뭡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한 가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처음에 분명히 밝힙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기준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도 계속된다고 생각하면 말씀이 지금도 계속 기록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면 그것은 우리가 믿는 바가 아닙니다. 내가 보았던 환상이 말씀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내가 병을 고친 일이 성경보다 더 위이고 내가 경험한 영적인 경험이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직 한 가지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여기서 사도들이 보여주었던 표적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과연 어떤 것인가? 대부분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완성되는 시간에 그럴 때에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주었던 하나님의 계시 전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계시 전달자가 하나님께서 내가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준 표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한 말로 표적이라고 사용하는데 표적이라는 말의 뜻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것처럼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를 믿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믿음을 갖게 하고 또 그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인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오늘 해보겠습니다 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였어요. 사도들이 보인 표적은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표적을 보이셨던 겁니다. 그것은 완전한 겁니다. 나았다가 다시 병드는 게 아니고 감정적인 변화도 아니고 앉은뱅이가 일어났으면 그냥 완벽하게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표적과 함께 하나님 이 사람은 내가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낸 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와 함께합니다. 이 두 가지는 언제나 같이 다녀야 돼요. 기적만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늘에 구름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의 형상처럼 보였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을 잡신 취급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동상에서 피눈물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끔찍한 사고에서 내가 별로 상처도 안 받고 일어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계신 증거예요. 기적은 기적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지만 그 기적과 반드시 함께 다니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표적은 성경이 기록이 끝나고 성경이 완료되면서 그것은 끝난 겁니다. 더 이상은 없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미러클 퍼포머가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제가 안수를 하면 병이 잘 낫고 다른 누구가 기도를 하면 잘 안 낫고 그러면 제가 그 병 고치는 능력이 그렇게 분명하게 많으면 저는 병원에 가 있어야 돼요. 오는 사람마다 다 기도해서 낫게 해야죠. 왜 TV 스튜디오 가서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매지션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 무슨 기적을 보여주는 무슨 요술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예,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목사가 무당이 돼야 되고 성경은 아무것도 아닌 휴지 조각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베푸실 때 그 모습은 신자들의 기도인데 그 신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저는 사도행전에 처음을 이렇게 읽어나갈 때 늘 가슴이 뛰어요.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얼마나 그때 신자들은 얼마나 감동이 있었을까. 마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손끝에서 만나는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은 그 감격을 가리켜서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의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느냐 하면 초대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모였어요. 거기서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거기서 사도행전 1장 14절은 그 모습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의 아우들. 저는 이 성경과 야고보 속사도가 기록한 야고보서 5장에 그 야고보서를 기록한 속사도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데 예수님 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초대 역사적인 사료들을 보면 이 동생들이 예수를 잘 믿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믿겠어요? 자기와 같이 자란 형님인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러는데 잘 믿어지질 않죠. 그러나 그의 생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가 됐어요. 사도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로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교회를 이끄는데 그가 경험했던 기도는 정말 손끝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거였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함께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그를 구원하시리라. 혹시 죄가 있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을 것이다. 생각해봐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즉 비가 오지 않았고 비가 내리기를 기도한 즉 비가 내렸느니라. 그의 기도는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바로 옆에 와 계신 듯한 느낌으로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그가 배웠던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서 보시는 모습, 기도를 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움직여 가시는 그 숨소리를 듣는 듯한 그런 경험들을 초대교회 기도를 통해 그들은 경험하고 야고보는 너무나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 교회가 모여 기도할 때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모여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갖는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여기 무당 목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고 기도가 필요하고 병이 생겼으면 교회 장로들을 부르고 권사를 부르고 집사를 부르고 교회 식구들을 불러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권사가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해 주면 병이 낫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몸속에 병이 있고 그냥 죽을 것 같아도 함께 기도하자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 병 때문에 내가 아주 죽을 것 같아요. 병 때문에 망신살이 뻗쳐요. 사람들 앞에 서 있으면 눈이 짓무르고 사람들 앞에 있으면 간질병이 막 드러나서 온 사지가 뒤틀리고 사람들이 조롱하며 놀립니다. 저런 모습을 가지고 무슨 병자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나왔나.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만삭되지 못한 신사라 같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냐. 하나님의 복음을 회방하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회방자요 포행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주하던 저주자였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나. 어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암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아도 교회 신자들 중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달려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단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손끝을 터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고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야 될 하나님의 발자국들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환경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어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죽을 죄인들이에요. 목사가 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거기에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럴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겁니다. 미러클 퍼포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당 취급하지 말고 교회를 무슨 성황당 취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분명한 관심을 갖고 성도의 눈물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마치 그 눈물을 잔에 받듯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마세요. 괜한 곳에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야고보사도는 속사도는 무릎을 꿇어 기도할 때 자기 함께 자란 형이 하나님이었잖아요. 마치 아마 그 기도할 때 그런 음성이 나오지 않았을까. 형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시다는 이런 느낌과 이런 감정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점쟁이를 찾아다니듯이 예언한다는 사람 찾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나와 함께 있고 내가 병들어서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들 옆에 바로 와 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으며 그래서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기도합니다. 올해를 열면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올해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치 이 세포가 다 살아 움직이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 모습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생겨요. 쫓아다니세요.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 겪는 사람이 있으면 부지런히 찾아다니세요. 전화를 걸어서 함께 기도합시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모여서 그저 이런저런 잡담하기 전에 모여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분명한 역사를 보이실 겁니다.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3일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금식을 시작하는 날 어떤 집사님 병원에 신방을 갔다가 왔습니다. 돌아오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수술을 이제 막 시작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속으로 다행이다. 나는 잘 몰랐지만 이제 금식을 시작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손끝에서 터치하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은혜들이 있을 때 힘들기도 하지요. 병이 생겼다는데 어떻게 힘이 안 들겠어요. 그럴 때 또 한편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기회가 왔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왔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가 왔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계시구나. 사고가 났어요. 힘든 일이 생겼어요. 사업이 어렵고 힘들어요.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런 믿음을 가져보세요. 기회가 왔네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왔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손끝에 만져지는 듯한 이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준비하고 우리 주변에 와 계시는데 뭐하러 점쟁이집을 찾아다니겠고 뭐하러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겠으며 왜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은 TV 쇼룸에 나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자리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Be ready.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릎을 꿇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우리들은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다음 주에는 제가 그 모습들을 한번 이렇게 자세히 소개해드려보고 싶은데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기도의 모습은 그냥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첫 부분 한번 쭉 보세요. 기적 같아요. 12장에 야고보 사도가 끌려가서 죽고 이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아 가뒀습니다. 처형을 시키려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잡아 가뒀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그 내용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 기도는 뭐였을까? 탈옥을 해달라고 하는 거였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그 당시 기록들을 이렇게 보면 탈옥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순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죽음 앞에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 앞에서 꺾이지 말게 하시고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들은 한순간순간 살아갔어요. 사도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붙잡혀갔어요. 다음엔 또 누가 붙잡혀갈까요? 그들은 늘 준비되어 있어요. 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빌었다는 것은 그것은 탈옥을 위해서 비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비는 거 아니에요. 병고침을 위해서 비는 거 아니고 무슨 어려운 일에서 헤어나오기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잘 감당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럴 때 기도의 모습이 어땠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Honestly 그 사람들이 기도했다는 이 말은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요. 모일 때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아침마다 모이고 저녁마다 모이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 시간에 올라가고 기도 시간에 내려오고 그런 모든 순간순간 모멘텀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들이 기적의 모든 일들이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하여 하시더라. 날마다 주일마다가 아니에요.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날마다 있어야 돼. 기적 중에 기적은 내가 예수 믿어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내가 탄생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혼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십자가의 효력이 나에게 나타나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나를 타치하지 못하는 이런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이 기적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내 속에 계셔서 이 타치하는 듯한 이런 은혜들을 지금 나에게 주시고 내가 성경 한 구절 읽을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이 성령의 은혜가 내 가슴에 한 구석 한 구석 모든 세포를 다 채우고 나의 호흡을 채우고 심장 박동을 뛰게 하는 그런 성령님의 은혜가 지금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산이 무너져서 기적이에요? 교통사고에서 구원받아 기적입니까? 그런 기적들은 이방 종교에도 있어요. 요즘 초월 명상하는 사람들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기적들을 찾아다니려면 교회 아니라도 많습니다. 그런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중요하면 그런데 가봐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여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세워놓았을 때 우리 성도들이 하는 기도는 교회가 하는 기도는 여러분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는 이건 특별한 겁니다. 모이면 기회가 되면 기도하세요. 그룹이 모이면 좋은 기회예요. 기도하세요. 권사님들 기회만 되면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은혜들이 있어요. 퓨리탄들이 그랬습니다. 청교도들이 늘 모이기를 힘써요. 날마다 모이고 새벽마다 모이고 저녁마다 모이고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모여요? 그럴 때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실 때 나는 거기 있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 그 권능의 모습을 성도들에게 나타내실 때 나는 거기 있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함께 모이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격려하면서 믿기 위해서 노력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끊임없는 기도를 함께 쏟아내면서 우리들 속에 함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을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는 거기서 경험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병이 있어서 죽을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죽으면 천국 갈 거 아니에요? 무슨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내가 병이 있어서 어렵더라도 누가 병이 있어서 기도하자고 하면 그래 잘 됐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있어.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야. 내가 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신비한 은혜를 내가 오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 아니니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그런 은혜들. 기도는 초대교회 유전자와 같습니다. 그것과 함께 탄생하고 그것과 함께 자라는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들에게 눈으로 본 것처럼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것처럼 태초에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손끝에 터치된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해 한 해 이런 감동적이고 정말 가슴 벅찬 기대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